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을 맡은 도성민입니다.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이 혹서의 열기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찾아가는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화씨 132도, 섭씨 55도를 가리키는 대형 온도판 앞에서 모자에 장갑을 끼고 떨고 있는 듯한 모습의 사진, 너무나 환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세상 더위 속에 있음을 기념하는 인증사진 등이 요즘 이곳을 주목하게 하는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에 걸쳐있는 14,0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데스밸리 국립공원 얘기입니다. 데스밸리의 기온은 요즘 화씨 129도에서 132도, 섭씨로는 56도를 넘나들고 있고요. 밤사이 최저기온도 39도 아래로 내려가지가 않는데요. 뜨거운 태양이 살갗을 뚫고 뼛속을 파고드는 것 같은 열기, 머리를 말릴 때 쓰는 헤어드라이어 열기 이상이라고 토로하는 이 뜨거운 바람은 이곳을 잠시만 걸어도, 서 있어도 숨이 탁 막히고 눈이 뻑뻑해지는 경험을 하게 한답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에는 오전 10시 이후로는 걸어 다니지 말 것을 권하는 경고판이 서 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날씨는 위험하다는 문구가 크게 보이고요. 공원을 걷는 동안은 언제든 물을 꼭 들고 다니고 소금으로 염분을 보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벗어나지 말 것, 그리고 그늘이나 냉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에서 절대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 이 공원을 관리하는 파크레인저의 당부입니다. 그렇게 뜨겁고 힘들고 위험할 수 있는 날에도 이곳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 세상에서 흔치 않은 곳, 평범하지 않은 기후 상황을 경험하고 도전해 보려는 사람들이 세상 최고의 뜨거운 곳, 이 핫플레이스, 데스밸리를 즐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마다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데스밸리는 미국에서도 큰 규모의 국립공원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위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소금평원이 공원 안에 있고요. 183m 높이의 우베해백 분화구에서 보는 일출 감상은 데스밸리 여행의 백미로 꼽힙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마이애미 메시 열풍. 유럽 축구리그를 평정한 세계적인 축구선수, 아르헨티나 국적으로 지난해 월드컵 우승컵까지 들어올린 리오넬 메시가 최근 미국 인터 마이애미 축구단에 입단해 화제입니다. 미식축구, 풋볼이나 프로농구, 프로야구에 열광하던 도시 마이애미가 축구타운, 메시타운으로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마이애미는 메시 열풍이 가득합니다. 3년 전 영국의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공동 구단주로 참여해 화제를 끌었던 인터 마이애미 축구팀 창단.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성적이 메이저리그 사커 28개 팀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서 베컴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메시의 마이애미 입단 소식으로 마이애미는 세상 축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구단의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하루 200만 명씩 늘고, 지난 금요일 메시가 데뷔한 멕시코 팀 크루스 아술과의 북중미 리그컵 경기 입장권은 지난해 가격의 두 배가 가까운 평균 487달러, 가장 비싼 표는 11만 달러에 팔려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메시가 출전하는 첫 경기를 보기 위해서 1200km를 운전할 예정이라던 팬 소식도 마이애미를 화제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메시 맥주, 메시 햄버거, 메시 샌드위치, 메시 벽화와 메시 광고를 비롯해서 메시 입단식에는 최고의 선수를 의미하는 영문자의 약자인 GOAT를 상징하는 메시 염소가 등장했고요. 아르헨티나 항공은 메시 축구를 보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마이애미로 축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8월과 12월 사이에 왕복 $571짜리 할인 항공권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36살인 축구선수 메시, 미국 인터마이애미 구단과 연봉 6천만 달러로 추측되는 2년 기간의 계약을 맺었고요. 마이애미 현지 언론은 마이애미를 휩쓸고 있는 메시 열풍은 폭풍우와 번개도 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빌보드의 새 역사, 테일러 스위프트.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노래도 하는 가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가 빌보드 역사에 새 기록을 썼습니다. 최근에 발매한 재녹음 앨범 Speak Now가 발매 첫 주 72만 장 판매 기록으로 빌보드 앨범 순위 정상에 오르면서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자신의 앨범 12개를 올린 가수가 됐는데요. 여자 가수로는 최초이고요. 남녀 솔로 가수로는 세 번째 가수가 됐습니다. 최고 명성의 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트를 넘어선 가수 비틀스와 제이지, 드레이크의 견주는 역사적인 가수가 된 겁니다. 빌보드 앨범 순위 빌보드 200는 CD 등 실물 음반 판매량과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음반, 음원 판매량을 모두 합쳐서 순위를 매깁니다. 이 화제 앨범 Speak Now는 발매 첫 주 음반 판매가 50만 7천 장, 음원 스트리밍이 20만 6천, 다운로드 횟수는 3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작품과 음원 관련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예술의 가치와 권리를 주장해왔던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활동 초기에 그 6개 앨범을 다시 녹음해서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세 번째 앨범 Speak Now가 이 빌보드의 새 기록을 쓰게 한 화제의 앨범이 됐습니다. 지금 빌보드 200 순위 1위에 있는 Speak Now 말고도 2019년에서 지난해 사이에 발매했던 음반이나 음원의 재녹음 앨범인 미드나잇과 러버 그리고 포클로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수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4개 앨범을 차트 탑10에 올린 것은 60년 만의 일이고요. 지난해 10월에 나온 앨범 미드나잇의 수록곡은 발매 며칠 만에 빌보드 핫100 순위에 1위부터 10위까지 톱10 순위를 휩쓰는 기록을 쓴 최초의 아티스트로도 화제였습니다. 1989년생 올해로 33살인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가 고향입니다. 11살에 음악 활동 시작했고요. 정식 가수로 데뷔한 것은 20살을 몇 개월 앞둔 2006년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데뷔 다음 해부터 다양한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았고요. 2010년에 그래미상 최우수 컨트리 클럽, 여자 컨트리 보컬,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한 이후에 여러 차례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음반 판매 2억 장 이상의 가수로 또 요즘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는 필수라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 앱에 가장 인기 있는 가수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는 등 테일러 스위프트는 수많은 수식어로 소개되는 이 시대의 엔터테이너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국 경제계도 주목하는 영향력 있는 인사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움직이는 그녀의 콘서트가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를 들썩이게 한다는 의미로 이름의 스위프트와 경제를 합친 영어 합성어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나왔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스위프트의 콘서트 매출은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위프트의 순회 공연이 호텔과 식당 등 지역 경제와 여행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본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VOA 독자들은 한반도 뉴스 어떤 기사에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까?
네, 미군 병사의 월북 보도였습니다. 지난 18일이었죠. 이 한국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젊은 남성이 국경을 넘어 북쪽으로 달아난 사건인데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공항에서 이탈해 판문점 견학에 나타났고 갑자기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달아났습니다.
네. 자, 관련 속보가 아주 빠르게 전해졌고요. 미국 국방장관도 또 기자회견을 그날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18일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화상회의 뒤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답한 것인데요.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견학 도중에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 그가 북한 구금시설에 있다고 믿으며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처음에는 이 소식이 미국인 남성이 군사 분계선 넘어서 월북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이 미군 신분이라는 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졌더군요.
그렇습니다. 미 육군이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월북 병사의 복무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이름은 트래비스 T. 킹, 육군 2등병이고 2021년 1월부터 정규군과 정찰병 신분으로 한국에서 근무했고 근무 중에 징계를 받아서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다가 미국 송환을 위해 공항으로 이송됐는데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채 공항을 벗어났다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판문점 견학 관광 대열에 참여했는지 이것이 계획된 월북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는데요. 이어진 관련 보도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월북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는 백악관 소식과 미군 월북과 관련해서 해외 미국인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무부 발표를 다룬 기사도 있었습니다.
비웨이 방송이 전한 한반도 뉴스,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기사들, 다음 기사 어떤 것입니까?
올해 상반기 북한 남포항을 출입한 유조선과 유류 반입 추정량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남포 유류 항구에 40여 척의 유조선이 드나들었고 최대 100만 배럴 이상의 유류를 반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인데요. 지난달 17일 남포항 하역시설에 3척의 유조선이 정박한 모습을 포착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네. 자, 그 선박이 유류를 실은 유조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네, 길이 95m, 85m, 60m 규모의 선박으로 모두 하역 부두의 선체 중간 부분을 밀착한 상태였습니다. 부두 반대편 육지 부분이 북한 최대 규모의 유류 탱크 밀집 시설인 만큼 유류를 하역하는 작업 중인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14일자 위성사진에는 17일자 사진에 찍혔던 3척 중 2척이 없었고요. 이틀 뒤인 19일 위성사진에는 3척 모두 사라진 점 등으로 남포 유류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네, 남포 유류항의 움직임 파악에 위성사진의 역할이 상당히 크네요.
네, 플래닛 랩스의 자료를 분석해서 대동강의 해빙기인 2월부터 6월까지 남포 유류 하역시설과 인근 해상의 하역시설을 출입한 유조선이 42척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3-4일에 한 척꼴로 유조선이 드나들었다는 의미인데요. 위성사진으로 찍히지 않는 이 구름이 많이 낀 날이나 야간의 항구 움직임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은 과거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활동 현장으로 지목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특히 유조선 정박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 유량을 추산하기도 했는데 이를 근거로 매년 북한이 안보리가 허용한 정제유 반입량 50만 배럴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량을 선박에 따라서 만 배럴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포착된 42척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북한은 최소 42만 배럴에서 최대 126만 배럴의 유류를 반입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가 정하고 있는 그 제한하고 있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로 정한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는 연간 50만 배럴입니다. VOA는 북한이 이렇게 많은 양의 유류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유엔의 공식 기록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북한의 유류를 수출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를 각각 9만 3천 배럴, 6만 4천 배럴로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서도 VOA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었죠.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해서 중국이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정제유량의 합산치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과 윤활유, 석유젤리, 바셀린을 말하는 거고요. 윤활유용 기유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을 더한 결과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연료용 유류를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의 공급량도 6만 배럴 수준에 불과해서 이 기간 유조선의 이 입출항 횟수로 추산된 42만 126만 배럴과는 큰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도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린 한국합동참모본부의 19일 발표 내용을 전한 기사와 이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미국 국무부의 규탄 성명을 실은 기사가 독자의 선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부터 짚어볼까요?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9일 이날 오전 3시 30분쯤부터 3시 46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한국군이 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고 한미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무부 반응 보겠습니다.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규탄했고요.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VOA 논평 요청에 따른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이었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시기도 지금 주목받고 있군요.
네, 지난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그룹 NCG 출범 회의를 갖고 미군 전략핵 잠수함이 북한에 입항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조회한 기사로 살펴보는 한반도 주요 뉴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어떤 것입니까?
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거듭 발표하는 가운데 ICBM 발사와 핵실험 등 대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을 실은 기사였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외교, 제재, 정보전 등 가용한 모든 도구를 적극 활용한다는 제안을 다뤘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이야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잇따른 담화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도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낙하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재진입체 능력과 다탄두 능력을 과시할 수 있고 미국과 한국이 1년 넘게 임박했다고 말해온 7차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도발과 엄포 수위를 높인 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한국의 틈을 벌리고 연합 군사훈련을 포기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미국이 확장 억제와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할수록 북한을 회담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어땠습니까?
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이 기존의 도발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ICBM이나 핵실험은 북한이 너무 절박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핵협의 그룹을 해체하며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는 등 미한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아니면 북한 내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외부 위협을 계속 발생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ICBM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네.
북한이 오판으로 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모종의 무력 도발을 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최고 수준의 이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견해도 볼까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여정의 발언을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가장 권위 있고 확실하게 밝힌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북한이 미국을 군축회담에 참여시키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북한의 목표는 미국이 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김여정이 합동 군사훈련 일시 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단,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은 향후 군축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예고한 것으로 봤고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한반도의 주요 소식 알아본 독자의 선택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 순서입니다. 미국의 학생들은 지금 여름방학 중입니다. 미국의 여름방학은 6월 초나 중순에 시작해서 거의 8월 말까지 이어지는데요.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나서는 때입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 사람들의 여름 휴가 지출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올 여름 휴가 지출 역대 최고 전망. 보험회사 알리안츠는 매년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름 휴가 기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쓸지를 전망한 수치를 발표하는 건데요. 알리안츠는 미국인들이 올 여름 214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인들의 여름휴가 지출액에서 10%가 늘어난 것으로 알리안츠가 전망치를 발표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인들의 올해 여름휴가 지출 전망치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 2021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약 234억 달러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한 해 여름 휴가에서 사용하는 돈이 북한 GDP의 10배에 달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떠나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지출이 예상되는 걸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번 여름휴가에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같이 폭발적으로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복여행이라는 건데요. AI 기반의 ID 기술 업체인 온피도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All of us being at home for the last 2.5 years due to COVID, we all entered this phase of we're going on vacation.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 반 동안 집에서 지낸 뒤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든 여행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그동안 참고 참았던 수요가 마치 보복을 하듯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 가정의 평균 여름휴가 지출액은 얼마나 할까요? 자, 2천억 달러가 넘는 지출이 예상되는 이번 여름휴가. 그렇다면 가정별로 얼마나 많이 지출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알리안츠 자료를 통해 살펴볼 건데요. 각 가정당 평균 지출액은 약 2,830달러에 달합니다. 2023년 5월 기준 미국인들의 평균 주급은 약 1,150달러로 4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4,6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휴가에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느냐 혹은 국내 여행을 가느냐 등 여행지에 따라서, 그리고 국내 여행을 가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느냐 혹은 자동차로 근거리 여행을 떠나느냐 등 이용 교통수단에 따라서 여행 지출 금액은 달라지고요. 이외에도 호텔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공유주택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캠핑을 하는지 등 숙소에 따라서도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각각 비행기를 타고 미국 국내 여행을, 그리고 캠핑 여행을 떠나보면서 과연 돈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국내 여행 떠나기. 자, 미국 여름휴가 여행지 추천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인데요. 해변이 길게 펼쳐진 이곳은 매년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찾는 여행 명소입니다. 자, VOA가 있는 워싱턴 DC에서 마이애미로 떠나는 4인 가족의 일주일의 여행 일정을 저와 함께 짜보겠습니다. 먼저 항공편을 알아봐야겠죠? 자, 검색 엔진 구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C에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여러 공항 중 포트 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검색해봅니다. 7월 1일에 출발해서 7일에 도착하는 일정을 입력하니까 스피릿 항공과 젯블루 등 여러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서 유나이티드 항공 등 이 대형 항공사의 항공편이 나오네요. 자, 이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인 젯블루 항공사를 선택해봤습니다. 성인 2명에 어린이 2명에 4인 가족으로 보통 등급의 좌석을 끊어보니까 세금을 포함해서 약 1,250달러가 나오네요. 아, 항공편은 끝났으니 이제는 숙소를 알아볼까요? 역시 구글을 통해서 도착하는 공항 근처의 숙소를 검색해봅니다. 중간 정도 등급의 숙소의 평균 가격은 1박에 200달러가 넘는 것 같네요. 1일 체크인 후에 7일 체크아웃 일정으로 잡으니까 숙소 비용은 약 1,300달러가 나왔습니다. 여행 주요 지출 목록에서 이제 주요한 지출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여행지에서 타고 다닐 차를 빌리는 겁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다시 출발할 때까지 6일 동안 4명이 타고 다닐 차를 찾아보겠습니다. 4인 이상의 좌석이 있는 차량은 1일 평균 50달러 이상 하는데요. 짐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SUV 차량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렌트 보험과 서비스비, 세금 등을 포함한 6일 이용 비용이 약 500달러 하네요. 자, 항공편과 숙소 그리고 렌터카를 모두 정했는데요. 합산해보니까 3,550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여행지에서의 식사 비용과 그리고 렌터카 기름값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4,000달러는 좋게 넘게 들 것 같네요. 한 달 월급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자연으로 떠나는 캠핑 여행. 관광지로 떠나는 여행 외에도 미국인들이 즐기는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을 찾아 떠나서 자연 속에서 먹고 자는 캠핑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자, 캠핑은 숙소 역할을 하는 텐트부터 시작해서 침대 역할을 하는 침낭, 그리고 부엌 역할을 해줄 테이블과 의자, 조리도구 등 정말 각종 장비를 챙겨가야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야외에 축소된 집을 만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캠핑 여행을 계획해볼까요? 캠핑 여행을 처음 가는 거라면 일단 방금 언급한 장비부터 구해야겠네요. 저는 지금 캠핑 장비 전문 매장에 와 있습니다. 캠핑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모두 다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텐트를 볼까요? 자, 전시된 4인 텐트 가격을 보니까요. 제품별로 가격이 다르지만 이 $300가 평균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면 이 바닥에 까는 매트도 사야 하는데 이거는 $150 하고요. 잠을 자기 위해 필요한 침낭은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나지만 대략 $150 합니다. 가족 4명이 잔다고 하면 $600가 필요한 거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장비만 사도 벌써 $1,000가 훌쩍 넘는데요. 여기에다가 그 캠핑 의자와 그리고 캠핑 테이블, 또 버너 등 이 휴식하고 또 조리하는 기구까지 사면은 $1,500에서 $2,000는 좋게 넘겠네요. 자, 초기 비용은 이렇게 꽤 나가지만요. 이게 한번 사놓으면은 다음부터는 캠핑 부지 비용만 내고 캠핑을 즐길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를 구했다면 이제 캠핑 장소를 정하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미국에는 15,000개가 넘는 캠핑 부지가 있는데요. 거주지 근처 공원이나 주변로 있는 유명 국립공원에는 대부분 이 캠핑 부지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 유명 국립공원인 셰넌도어 국립공원에 있는 캠핑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4일부터 8일까지 4박을 선택했는데요. 캠핑장 4박의 이용료는 $120입니다. 관광지에서 숙소를 잡고 지내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저렴하죠. 자, 버지니아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장영철 씨는 캠핑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제 텐트 장비를 사는데 초기 비용이 들긴 하지만은 뭐 그것도 한 몇 번 정도 지나면은 그거를 뭐 상쇄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거죠. 호텔빌 같은 경우에는 뭐 $400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캠핑 가면은 $35에서 뭐 좀 비싼 곳은 $50, 그리고 또 호텔을 가면은 아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사 먹어야 되잖아요. 요새 식당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캠핑을 가게 되면은 주로 해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음식비 절약하는 면에서도
비싼 여행지를 갔다고 해서 최고로 행복한 것도, 그리고 저렴한 곳에 갔다고 해서 덜 행복한 것도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닐까요? 자, 저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번 여름 휴가를 준비해봐야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인들의 여름 휴가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묘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해리 트루먼 시대, 1952년 대통령 선거 운동의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는 리처드 닉슨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당시 닉슨 의원은 공산주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인물로 미국 전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명한 지 열흘 뒤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추천했던 애들레이 스티븐슨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민주당 대의원들을 환영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는 자신을 대선 후보로 뽑아달라는 연설이 아니라 마치 대선 후보가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대의원들은 스티븐슨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뽑히길 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가 두 차례 진행됐지만 누구도 후보를 지명을 받기에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 투표에서 애들레이 스티븐슨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명예롭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당대회를 마치고 한 정치 전문가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명한 두 대선 후보의 차이점에 관한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 정치 전문가는 민주당의 애들레이 스티븐슨 후보는 사고력과 지식이 풍부한 사상가이고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는 행동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은 아이젠하워 후보를 도와줄 광고업체를 고용했습니다. 광고업체는 주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팔기 위해서 기획하고 홍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광고업체가 아이젠하워와 닉슨을 미국 대중에게 팔기 위한 홍보운동을 기획했습니다. 물론 아이젠하워 후보가 광고업체가 이끄는 홍보 방식에 늘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젠하워 후보는 크게 화를 냈는데요. 광고업체는 나의 정직성에 관해 말할 뿐이다. 누구도 내 머릿속에도 뇌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정직성과 행동가 이미지가 강한 아이젠하워 후보와는 달리 민주당의 애들레이 스티븐슨 후보를 명석한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소 스티븐슨 후보는 여러 방면으로 학식이 넓은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스티븐슨 후보는 일부 전통적인 정치 고문을 멀리하고 그 자리를 지식인들로 채웠습니다.
공산주의는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스티븐슨 후보는 미국이 공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슨 후보는 위스콘신 출신의 공화당 의원인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의 반공산주의 조사 방식을 계속 비판했습니다. 메카시 상원의원은 몇 년 동안 미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메카시 상원의원은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이 국무부와 육군 같은 미국 주요 기관 관리들과 여러 분야의 미국인 수백 명을 공산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의 애들레이 스티븐슨 후보가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의 반공산주의 조사 방식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이는 반면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는 메카시 상원의원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메카시 상원의원이 자신의 친한 친구인 조지 마셜 장군을 반역자로 몰았을 때도 비판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1952년 대선을 향한 공화당의 선거운동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닉슨 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 자금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부 신문은 닉슨 후보가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닉슨 후보의 유명한 연설인 체커스 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닉슨 후보는 전국적으로 방송된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 추가 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닉슨 후보는 정치 지지자들이 준 특별한 선물을 받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닉슨 후보가 받아서 논란이 된 선물은 바로 체커스라는 이름의 개였습니다. 닉슨 후보는 어린 두 딸이 그 개를 좋아해서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닉슨 후보의 연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인 유권자 수천 명이 리처드 닉슨 후보가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몇 주 앞두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는 한반도 전쟁 종식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후보의 연설은 강력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의 확고하고 단순한 결의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의는 정치적으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일을 뒤로 하고 한국 전쟁을 종식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이 일이 명예롭게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려면 한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오직 그 방법만이 제가 평화를 위해 미국인들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인물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배우 폴 뉴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50여 년 동안 65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하고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푸른 눈의 미남 배우 폴 뉴먼의 생애를 알아보겠습니다. 30대부터 전성기를 맞은 그는 영화 허슬러, 허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심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작에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는 그는 노년에 이르도록 정상급 위치에 있던 클래식 시대의 스타였습니다. 폴 뉴먼은 배우이면서 사회활동가, 자동차 경주 선수, 기업가이기도 했습니다.
I know I'm a pretty evil fella. Kill people in the war. I got drunk and chewed up municipal property.
나는 내가 나쁜 놈인 줄 알아.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고 술 퍼먹고 공공재산을 파괴하고 등등.
지금 들으신 독백은 1976년 개봉된 영화 쿨 핸드 루크, 한국에서는 폭력 탈옥이라고 번역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 루크 잭슨이 독선적인 형무소 소장의 권위와 불합리한 통제에 반항하는 영화입니다.
폴 뉴먼이 감옥에 있는 주인공 루크 잭슨의 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폴 뉴먼의 지적인 연기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잘 표현했고 주인공의 성격을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폴 뉴먼은 1925년 미국 중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더 뉴먼은 인기 많은 스포츠 용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테레사는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취미는 고스란히 아들 뉴먼에게 전해졌고 아들은 학교에 들어가자 연극반에서 활동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해군에 입대한 폴 뉴먼은 항공기 무선통신사로 복무했습니다. 그 후 오하이오에 있는 캐년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축구도 하고 연극 공연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는 배우라는 직업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 극단에서 활동하는 아들을 1년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1950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폴 뉴먼은 아내로 맞은 제키 위트와 함께 고향 클리블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운영하는 운동구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고향을 떠나 코네티커트에 있는 예일대학교 드라마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폴 뉴먼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피크닉에 출연했습니다. 그 작품은 인기가 좋아 14개월 연속 공연을 했습니다. 그가 여배우 조앤 우드워드를 만난 건 이때였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쇼에도 출연했습니다. 뉴욕 소재 액터스 스튜디오에서 연기 수업도 받았습니다. 이때 함께 어울리던 배우들 가운데는 나중에 최고 스타가 된 제임스 딘, 말론 브란도 등도 있었습니다. 폴 뉴먼이 최초로 출연한 영화는 1954년 나온 은잔, 더 실버 찰리스였습니다. 나중에 뉴먼은 그 영화가 사상 최악의 작품이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1956년에 나온 영화 Somebody Up There Likes Me는 사람들이 폴 뉴먼에게 큰 관심을 끌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권투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한국에서 상처뿐인 영광으로 소개됐습니다.
1950년대 말 폴 뉴먼은 The Rack, 왼손잡이 건맨,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출연한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양이 등 여러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폴 뉴먼은 첫 부인과 이혼한 뒤 1958년 조안 우드워드와 재혼했습니다. 이들은 10편의 영화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첫 동반 출연작은 The Long Hot Summer, 길고 긴 여름날이었습니다.
남부 어느 지방에서 한 떠돌이 젊은이가 완고한 아버지를 가진 아가씨의 주위를 맴돌며 구혼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을 각색한 것입니다. 뉴먼은 튼튼하고 젊은 미남 주인공 벤 퀴크 역을 맡았습니다. 주인공은 다른 곳에서 창고에 불을 질러 쫓겨난 다음 미시시피의 한 작은 마을로 온 청년입니다.
You got the color right.
I've got everything right, Mr. Quick.
Well, I can see you don't like me, but you're gonna have me. It's gonna.
폴 뉴먼과 조안 우드워드는 다른 여러 배우들처럼 영화의 도시 할리우드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대륙의 반대쪽인 동부 커네티커트의 웨스트포트에서 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세 딸이 태어났습니다. 뉴먼은 전 부인한테서도 세 딸을 얻었었습니다. 폴 뉴먼은 계속 유명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1961년에는 허슬러가 개봉됐습니다.
Well, here we go. Fast and loose. One ball, corner pocket. Yeah, percentage players die broke too, don't they, Bert?
폴 뉴먼은 에디 펠슨이라고 하는 당구 선수 역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유명한 선수 미네소타 패츠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2년 후 뉴먼은 영화 허드의 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장에서 일하는 한 남자의 얘기입니다. 뉴먼은 사람들이 자신의 허드 연기를 싫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뉴먼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폴 뉴먼은 큰 인기를 모은 부치 캐서디 앤 더 선댄스 킷, 한국어 제목 내일을 향해 살아와 더 스팅에서 대스타인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뉴먼은 아내 조안 우드워드가 출연한 영화를 여러 편 감독했습니다. 이들 영화는 대부분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1968년에 나온 레이첼 레이첼도 있습니다. 폴 뉴먼은 배우 인생에서 10여 차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986년에는 영화 돈의 색깔에서 드디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허슬러의 속편이었습니다.
1982년 뉴먼은 더 버딕트, 즉 심판에 출연했습니다. 뉴먼이 연기한 주인공 프랭크 갤비는 앞날이 창창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배심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누명을 쓰고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이 변호사는 식물인간이 된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맡게 되고 결국 환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립니다.
알코올 중독자 프랭크 갈빈 역을 한 뉴먼이 최후 변론에서 한 연기는 대단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But today you are the law.
그는 배심원들에게 오늘은 여러분이 법입니다.
You are the law.
여러분은 그냥 책이 아니고 변호사들이 아니고 대리석상이 아니고 법정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정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입니다. 갈빈의 노력으로 재판은 승리합니다.
폴 뉴먼은 영화 배우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치 운동가였습니다. 1968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유진 메카시의 선거운동도 했습니다. 베트남전에도 반대한 폴 뉴먼은 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정적 명단 20명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자 뉴먼은 그것이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도 폴 뉴먼에게는 중요했습니다. 1978년 28살이던 아들 스캇이 마약과 음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스캇 뉴먼 센터를 설립하고 마약 남용을 막기 위한 부모와 청소년 교육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980년대 폴 뉴먼은 샐러드 드레싱을 개발해 이를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인 A.E. 허치너와 함께 뉴먼스 오운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여러 가지 식품도 팔았습니다. 이 사업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여러 해 동안 폴 뉴먼은 여기서 나온 이익금 2억 5천만 달러를 자선 사업에 기증했습니다.
지원한 자선단체 중 하나는 월갱 캠프였습니다. 이 캠프는 폴 뉴먼 자신이 설립한 것으로 암과 그외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무료 여름 캠프를 제공하는 제도였습니다.
폴 뉴먼은 1969년의 영화 위닝, 즉 승리를 제작하던 중 자동차 경주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자동차 경주 선수가 됐습니다. 뉴먼은 1995년 나이 70세에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유명한 데이토나 대회에 출전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기네스북에 최고령 자동차 경주 우승자로 기록됐습니다. 1990년대에도 뉴먼은 계속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2002년 그는 쏜톤 와일더작 드라마 아월타운 우리 마을에 출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뉴욕 브로드웨이를 찾았습니다. 폴 뉴먼은 2008년 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진정한 스타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배우이면서 사회활동가, 자동차 경주선수, 기업가이기도 한 폴 뉴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